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이방인의 손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죄 없으신 왕이신 예수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림자처럼 보여줬던 그 일들이 지금 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23절에서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밑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수에 나눠 각각 한 귀씩 얻고 속옷도 취한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옷을 다 벗기고 그 옷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네 기수로 나눠서 가졌고 이제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누가 가질 것인가를 뽑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왕이라고 기록하여 놓고 오히려 그 왕을 조롱하듯이 옷을 나눠 갖고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왕은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새벽 묵상을 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사사기 17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단순히 자기들의 탐욕만을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응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꼭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긴 한가요? 우리 한번 찾아봐야겠죠. 시편 22편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18절인데요. 찾으셨습니까? 시편 22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죠? 바로 이 구절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이 시편 22편은 시작에 보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아멜렉사를 맞춘 노래, 다윗이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이 한절만 그냥 22편 18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돼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기도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이지만 다윗은 어쩌면 자기가 지금 메시아가 할 내용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며 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다 알고 있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지금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 그가 힘들어서 쓴 시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의 영감을 그에게 주셔서 다윗 자신은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스스로 구원하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요한복음에 나와있던 18절에서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바로 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었는지 우리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내어썼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언된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하시고 뼈가 다 어그러지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시편 22편이 그저 그냥 단순히 다윗의 시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입니다. 다윗만 지금 악한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나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한 무리들, 군인들이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고 있는 다윗의 원수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군인들, 많은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러 온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배 오셨나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왕 앞에 오면서 우리의 마음은 정작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해줄 말씀,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말씀, 내 만족시켜 줄 말씀을 찾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 걱정거리들,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얻어가기를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이 예배하러 오시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십니까? 참 많은 경우에 예배하러 오는 경우 악한 세력들이 참 많이 위협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오는 가정 속에 가장 많대요. 뭐 1, 2분 늦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늦었냐서부터 시작해서 그거 갖고 와서 내가 예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 가득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앉아있지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보다는 우리도 항상 우리 것을 무안하며 이 자리에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벌뿐인 옷과 그 속옷을 다 벗겨줬습니다. 다 군인들이 빼앗아간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것 좀 허락해달라고, 내 것 좀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세워놓은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배당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끼리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인 자들이 서로의 우리 서로의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챙기려 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겠죠. 우리가 과연 이 군인들과 좀 더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그 전에 사역하시면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 각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소리 높여 얘기하고 찬양하고 소리를 높입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예배당을 짓습니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모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다. 우리 교회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다라고 자랑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드려도 우리는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지만 우리는 다 어쩌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왕은 옷이 벗겨졌고 그 옷을 나누는 그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찬 그 모습 아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실패 같아 보입니다. 주님도 이제 야 이렇게밖에 안 되나? 우리 뭐 어떤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가 정말 끝인가 보구나. 너희하고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겠다. 내가 이제 너희를 다 포기하란다. 포기해야 마땅한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건 빌라도도 알았고 많은 유대 지도자들도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끝나는 게 어떻게 보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옷이 다 벗겨지신 채로 나무에 달리셨어요. 왜 주님은 그렇게 달리셨어야만 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벗겨져 올라간 것은 나무에 달린 것은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대로 한다면 저주를 받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사치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2장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을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것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그러나 정반대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옷을 입지 않았던 한 인물 그러나 자신에게 쏟아질 저주가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 만든 옷을 입고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도망가서 숨어있던 한 인물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때 아담은 그 진노와 심판이 두려워 숨었지만 지금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옷이 벗겨져 수치를 당하며 매달려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아담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것을 피하려고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숨어 있었지만 모든 옷이 벗겨져 수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계신 마지막 아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자기의 저주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자기를 덮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인간들의 어떠한 방해나 어떤 그 많은 배반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준비하셨고 지금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담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노아는 어땠나요? 홍수를 통해 죄악을 다 심판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요? 아니요. 술에 취해서 모든 발겨벗긴 채로 자고 있었던 바로 그 노아였습니다. 사랑으로 그를 생명을 건져주고 새로운 삶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인간, 아이고 너도 아닌가 보다, 너는 내가 포기해야겠다, 죽어라,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노아의 불경건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됩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형제들의 그 모함에 빠져 구덩이에 갇히고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주인에게 잘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고 그때 요셉의 마음은 자기의 심장이 녹아내린다고까지 할 만큼 그렇게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세는 어떤가요? 자기 힘으로 출애굽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실패로 끝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돌아서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때가 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사사기는 어땠던가요? 사사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나신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경건하게 살아야 할 그 삶의 모든 책임은 뒤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그 사사 삼손. 마지막에는 결국은 데릴라라는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즉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시편 22편을 썼던 다윗은 어땠나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이 온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방신을 이방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줄지언정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어린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죠. 그랬더니 우리 인간이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두 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그 제자들 예수님이 체포와 동시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작은 계집종 여자아이의 그 얘기 한마디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기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즐겁게 보낼까를 찾아다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래에서는 군인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좀 전에 봤던 요한복음 5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만을 취하고 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뭔가요?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낫게 하고 무슨 큰 일을 하는 거요? 아니요. 바로 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저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뭐 승천, 다시 오실 재림, 그 영광만 바라봅니다. 그걸 내 영광입니다. 우리가 취하려는 영광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승천도 면류관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버리실지언정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가벗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나뭇잎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짐승의 옷을 가지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담당한 그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발가벗겨 주심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었죠. 그 옷을 입고 우리는 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뭐 경영하는 것들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가정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한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누르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판, 우리의 진노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씻겼기에 우린 더 이상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그렇게 조롱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군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다른 여자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자들이 있죠. 예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켜요? 요한을 가리켜 이제 요한을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지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자, 좀 전에 봤던 십자가 밑에는 군인들이 옷을 나누고 챙기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요한은 오히려 또 다른 짐을 집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를 평생 모셔야 하는 짐을 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 요한을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혈통적으로 있는 가족입니다. 우리 민족이나 한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 피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피로 얽혀진, 그래서 가족이라는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가족,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끊어지거나 없어지는 가정이 아닙니다. 대가 끊겼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함께 볼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은 이제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요한과 요한이 형제가 있어요. 아마도 형으로 생각되는 야고보인데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아들 둘을 가리켜 보아너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너게는 무슨 뜻이냐면 이 우레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성격이 불같고 급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부분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건데 그들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사건입니다. 9장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 아닌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팔고 다니고 뭐 이상한 일을 하니까 귀신 쫓는 일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따르든지 이렇게 할 만큼 성격이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칼 같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더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마리아 그 마을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냥 박살을 내주십시오.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정말 불 같고 천둥 같은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으로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 요한이 그때로부터 마리아를 모시면서 자기의 성질대로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의 성격대로였다면 아마도 제일 먼저 순교했던 사람 중에 제일 이름이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가장 오래 삽니다. 끝까지 남아서 어머니를 모셨고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을 쓸 때까지 살아있었죠. 또한 요한이 썼던 많은 요한 서신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쓰면서 그가 가장 많이 했던 단어를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의 사도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불같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잊지 않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못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엄격함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둥의 아들 그렇게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 것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십자가 밑에서 자기의 이익을 찾고 있는 군사들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군사들은 자기의 만족을 찾기 위하여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예수님의 부탁으로 새로운 멍에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오히려 요한 자신을 살아갈 수 있는 요한으로 하여금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그에게 허락해 주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인생 살아가고 있는 그 멍에를 쉽고 가벼운 멍에 그 짐을 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주는 멍에 요한에게는 지금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멍에였고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에 대한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짐과 그 멍에를 주시는 분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고 가볍다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의 쉼이,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상에 있는 한 강도처럼, 이 군병들처럼 끝까지 자기 위에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한 강도처럼, 그리고 지금 여자들과 이 요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요한처럼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과 하늘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찾기에 급급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는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또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없으면 없어서, 있으면 잃을까봐 한순간도 평안하기보다는 고민과 걱정이 많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셔야 하고 영원한 진노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마땅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순종을, 그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포기될 때, 내 것을 잃어갈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짐을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멍에를 메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려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